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건강보험 개혁법안, 즉 오바마 케어 폐기 법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병원에 있는 한 명의 의원과 알래스카의 긍정적인 신호, 그리고 존 맥케인을 제외한 두 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알래스카는 이 지역 출신인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머카우스키 상원의원과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공화당의 오바마 케어 폐기 법안에 반대해 왔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주 린지 그레이엄 의원과 빌 캐시드 의원이 발의한 오바마 케어 폐기 법안을 표결에 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안이 상원에 통과되려면 전체 100명 의원 중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적어도 3명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상원은 공화당이 52석, 민주당이 48석을 갖고 있습니다. 태국의 잉낙 친나완 전 태국 총리가 걸석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태국 대법원은 27일 잉낙 전 총리의 쌀 수매와 관련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태국 군사정권의 박해를 피해 지난달 외국으로 도피한 잉낙 전 총리는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잉낙 전 총리가 쌀 거래 과정에서 부정이 행해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중단시키려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태국 법원은 쌀과 관련된 부정 혐의로 전직 상무부 장관에게 42년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27일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TV에 나와 오늘 러시아의 마지막 화학무기가 폐기될 것이라며 이는 세계를 한층 안전하게 만드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미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미 세 차례나 화학무기 폐기 일정을 연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서방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아 2002년부터 화학무기 폐기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1993년 화학무기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화학무기를 폐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앤스 스톨렌베르크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과 함께 27일 아프간을 방문한 매티스 장관은 테러 세력과 싸우고 있는 아프간 정부군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아프간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하는 적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톨렌베르크 사무총장도 나토가 아프간에서 맡은 임무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8,400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는 가운데 앞서 매티스 장관은 3,000명의 미군을 추가로 파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5일 실시된 이라크 내 쿠르드족 주민 투표에서 유권자 대부분이 분리 독립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르드 자치주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최종 집계 결과 분리 독립에 대한 찬성표가 92%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스도 바르자니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정부 수반은 26일 TV 연설에서 분리 독립에 찬성하는 세력이 승리했다며 이라크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르자니 수반은 이라크 정부가 여러 제재로 쿠르드 자치정부를 위협하기보다는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국제사회도 수백만 쿠르드족의 염원을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 옵션이 매우 파괴적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열린 마리아노 라오이 스페인 총리와의 정상회담대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군사 옵션이 완전히 준비되어 있다며 하지만 군사 옵션은 첫 번째 옵션이 아니며 이를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28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재와 압박 등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더 높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전략 폭격기를 격추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북한이 입을 손실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평양은 오늘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고 서해는 맑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5, 서해는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에 일부는 험악한 것도 있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매티스 장관이 26일 미국 인도 국방장관 회담 뒤 기자들에게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제재와 압박 등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가장 위험한 위협들을 억제하기 위해 군사적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미 외교관들이 최대한 오래 외교 영역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뒷받침하는 역할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입장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이런 발언은 최근 미북 간의 거친 표현들이 오가면서 높아진 긴장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과거 행정부와 달리 국제 제재와 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당장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긴 힘듭니다. 북한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정신 이상자로 맹비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꼬마 로켓맨으로 부르며 이런 도발을 지속한다면 북한 정권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러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이를 선전포고라고 지적하며 미 폭격기들도 자위권 차원에서 격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25일 기자들에게 미국은 동맹과 미 본토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모든 대응 방안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닝 대변인은 또 지난 23일 남북 군사분계선 최북단까지 비행한 B-1B 랜서 전략 폭격기들의 무력 시위는 비행할 권리가 있는 국제 공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 행태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 방안들을 대통령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대변인 출신인 매닝 대변인은 미군은 상시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의 움직임도 자세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네다섯 가지 방안들을 생각했다고 말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25일 미 전쟁학연구소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토론회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 가운데 일부는 다른 해법보다 더 험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피하기 바라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모든 선택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매주 현안을 깊이 있게 보도해드리는 심층 취재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국 내 일각에서는 북핵에 맞서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는 미국의 전통적인 핵 정책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작전 운영과 전략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미 군사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또 미한 연합전력은 여전히 군사적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When I was over there, I was not in favor of tactical nuclear weapons. I think that just escalates the situation.
저는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있을 때 전술핵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가 위기 상황만 고조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임스 더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더 높일 수 있는 우려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대응 방안의 하나로 계속 유지할 필요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적극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 2011년 7월부터 2년 3개월간 주한미군의 수장을 지낸 서먼 전 사령관은 구체적인 핵 능력과 장소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미군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북한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 14일 미국 전략사령부를 방문한 뒤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지지 여부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미군은 강력한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이 미군의 핵무기 위치를 모르게 하는 게 미군의 오랜 정책이기 때문에 자세한 보관과 배치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미 육군 특전사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 대학 전략연구센터 부소장은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I think that the people who call for the re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don't understand U.S. policy.
미군은 핵무기의 위치를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핵무기를 어딘가에 배치해도 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배치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전술핵은 1킬로톤에서 수백 킬로톤의 위력을 가진 소규모의 핵무기를 말합니다. 미군은 1958년부터 91년까지 소련과 중국 억제 등을 이유로 총 11개 유형의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했었습니다. 전술핵은 과거 소형 폭탄, 핵줄에, 핵배낭 등 여러 유형이 있었지만 대부분 폐기되고 지금은 공중에서 투하 가능한 B-61 폭탄이 거의 배치 가능한 유일한 전술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가 커져왔습니다. 특히 이달 초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전술핵을 포함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목소리가 여론조사 결과 6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정하고 미국에 최근 대표단까지 파견했고 홍준표 대표는 지난 25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나 거듭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한 군사력 불균형 보완,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등 동맹의 결속, 중국이 한국에 대한 전략적 위상을 제고해 일방적인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이점들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미국 랜드연구소의 안보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점보다는 한국이 짊어져야 할 전략적 부담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uclear programs are really expensive. The notion that it would only cost $1 billion and take a year
핵무기 배치와 유지는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를 결정할 경우 다른 국방 분야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배치 장소의 선정 문제, 그리고 북한의 공격 징후가 확실할 경우 선제 타격하는 한국의 킬체인과 미군의 상호 운용성에도 핵무기가 여러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베넷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베넷 박사는 특히 미군이 B-61 폭탄을 배치할 경우 미 핵무기 보관시설과 같은 기준의 안전시설, 보안, 환경, 자원, 병력 훈련, 기지 재편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임스 더먼 전 사령관은 재임 시절에 처음 시도했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생각해 보라고 반문했습니다.
We tried to get THAAD in there when I was there. Look how long it's taken to get THAAD. Everybody protested that. Now they want tactical weapon, nuclear weapon.
사드 배치 반대 여론과 지역 주민들의 시위 등으로 지금도 완전히 배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핵무기가 배치된다면 얼마나 많은 장애에 부딪힐지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랜드 연구소의 베넷 선임 연구원도 전술핵을 한국 어디에 배치하든 많은 진보 세력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사드 사례에서 보듯이 배치 장소조차 비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any people among the progressives in South Korea would be very opposed to whatever location was chosen.
이런 과정 자체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의 핵 정책과 어긋난다는 겁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맥스웰 부소장도 전술핵 배치 장소는 북한의 제1 타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정서상 지역 주민들이 사드 이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소장은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남북 간의 군사력 균형이 깨졌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no imbalance of nuclear power. In fact, the imbalance of nuclear power is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s favor.
미군은 북한이 감히 근접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우수한 전략 핵무기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한 연합군이 여전히 핵에 관해서도 군사력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맥스웰 부소장은 전술핵을 배치할 경우 오히려 북한이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구실만 제공할 수 있다며 재배치는 감정적인 만족 외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선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신뢰 부족이 이런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한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도 이 때문에 이달 초 전술핵 재배치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맥케인 위원장의 언급을 모든 대응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허웬넌 선임연구원은 2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더 많은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차원에서 맥케인 위원장의 제안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는 현 상황에서 가장 낮은 선택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추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적 선택을 더 어렵게 할 수 있겠지만 상황을 타개할 해법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B-1B 장거리 폭격기와 F-35B 등 최신 전투기를 한반도 상공에 보내 무력 시위를 하는 건 북한에 대한 경고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등 방어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 국방연구원의 오공단 책임연구원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사령관의 계급이 다르다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도 물론 큰 나라니까 한국에만 신경을 쓸 수 없지만 한국이라는 스페셜 티어터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일본 사령관은 삼성밖에 안 돼요. 유일하게 사성 장군이 가 있는 그런 데 대한 그 가치를 알고 받을 거는 받으면서 정확하게 또 도와줄 거는 도와줘야 되는데.
마크 리폴트 전 주한미국 대사 역시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엔 28,500명의 미군과 가족 등 10만 명이 훨씬 넘는 미국인들이 있다며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더라도 미군의 해구산 등 방어 공약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VOA에 방어 공약엔 완벽한 게 거의 없다며 한국 정부도 미군의 방어 공약을 신뢰하며 연합 방위 능력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추구하지 않는 건 바람직한 행보란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를 놓고도 중국이 상당한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을 볼 때 전술핵 배치는 중국의 더 큰 반발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공격에 대한 빠른 핵무기 대응 차원에서 전술핵이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장착한 미 핵잠수함 등 핵 전략 자산을 한반도 해상에 더욱 자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could include some more visible demonstrations of the U.S. nuclear capabilities in the region. The U.S. nuclear submarines that.
베넷 선임 연구원은 오하이오급 같은 미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15분 만에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며 이런 미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박사는 그러나 미국이 B-2나 B-52와 달리 핵무기 공격 능력이 없는 B-1B 전략폭격기를 군사 분계선에 전개하는 건 위기 상황을 더 고조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음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술핵 배치에 관한 미 정부의 입장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동아태 대변인은 지난 11일 전술핵 재배치 지지 여부에 관한 VOA 논평 요청에 핵 관련 사안은 비공개 논의로 제안한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이 북한이 미국의 전략 폭격기를 격추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북한이 입을 손실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 전략 폭격기 격추 가능성을 몇 가지 시나리오로 설명했습니다.
The B-1 bombers always have a fighter escort, usually of four F-15 fighters.
브루스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6일 비오에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공원과는 달리 격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B-1 전략 폭격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F-15 전투기 4대의 호위를 받으며 이동하고 따라서 북한이 전투기로 이를 격추하려 해도 F-15가 먼 곳에서부터 이런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때 단 몇 대의 북한 전투기가 접근한다면 F-15는 경고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한다면 B-1 폭격기가 공격을 받기 이전에 격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hat would not be a pleasant outcome, but one that would demonstrate North Korean military inferiority.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런 상황 자체가 유쾌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열세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입장에선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은 북한 전투기와의 교전을 피하기 위해 일본 영공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베넷 선임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전투기들이 되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B-1과 F-15를 뒤따라온다면 주일 미군의 F-16 전투기 혹은 미 항공모함의 전투기들이 출격해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비록 미국은 폭격기가 북한 해안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비행했는지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SA-5를 제외한 북한의 모든 지대공 미사일의 사거리 밖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대 사거리가 250km로 알려진 SA-5마저도 매우 오래된 기술을 이용하는 만큼 미국 입장에선 이를 무력화시킬 방법은 많다고 베넷 선임위원권은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백톨 텍사스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격추를 시도한다면 그 대상은 전략 폭격기가 아닌 RC-135와 같은 정찰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찰기의 임무는 북한 주변을 길고 천천히 비행하는 것이며 따라서 속도가 빠르고 연료 소비가 많은 전투기가 호위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는 겁니다. 백톨 교수는 실제로 지난 2003년 북한 영공으로부터 137마일 떨어진 지점을 비행하던 미 정찰기 4대에 북한 미그 전투기가 접근한 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근 몇 년간 시험 발사됐던 북한의 최신식 지대공 미사일 KN-06가 정찰기 격추에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 missile is called the KN-06. And that missile, unlike the
백톨 교수는 KN-06가 얼마만큼의 정확도를 지녔는지 알 수 없지만 또 다른 지대공 미사일인 SA-2나 SA-5보다 사거리가 길어 국제 공역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됐던 KN-06는 현재 생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KN-06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백톨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극단적인 방법 중 하나는 KN-06 미사일 발사 장소를 먼저 공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5일 미국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이 북한 영공을 넘지 않아도 임의의 시각에 격추할 권리를 포함해 모든 자위적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서 23일 미군은 전략폭격기 B-1B 랜서 여러 대가 F-15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북한 동해의 국제 공역을 비행했다고 밝혔었습니다. 당시 미 국방부는 미국의 전투기와 폭격기가 비무장지대 최북단까지 오른 것은 21세기 들어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출격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스웨덴 정부는 대북 지원 물품의 분배 감시를 위해 1년에 한두 차례 현장 검증을 하며 해당 장소에 접근하기 위해서 북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잔 미하일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처 지원 담당 국장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해도 인도주의는 별개 사안이라면서 올해도 292만 달러 예산으로 대북 사업을 벌이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우선 스웨덴 정부는 언제부터 대북 지원을 시작했고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So first, SIDA has provided humanitarian support to DPRK since 1995, and that was on the onset of flooding.
스웨덴 정부는 북한이 대규모 수해를 겪은 지난 1995년부터 대북 원조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를 통한 식량 지원 사업만을 진행했지만 점차 지원 분야를 확대해 현재는 식수 위생과 보건, 영양, 재난 위험 감소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NGO나 국가들은 예산 부족이나 북한 당국과의 마찰로 대북 지원을 중단했는데요. 스웨덴 정부도 지난 22년 동안 대북 지원을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까?
No, not really. So we tried to allocate humanitarian funding strictly based on humanitarian.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인도주의 필요에 따라 지원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2년 동안 계속 인도주의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지원을 이어온 이유죠.
스웨덴 정부가 북한 정권으로부터 직접 인도주의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이 있나요?
What we do from SIDA is that we are responding to requests from humanitarian agencies. Not necessarily the whole country.
아닙니다. 스웨덴 정부는 북한에서 활동하는 지원단체나 국제기구의 지원 요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을 수는 있겠죠. 우리는 컨선 월드와이드나 핸디캡 인터내셔널,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기구들과 협력해서 대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의 올해 대북지원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So for 2017, we have one project through Concern Worldwide, which focuses on WASH and food security.
아일랜드 비정부기구인 Concern Worldwide가 황해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식수 위생 사업과 식량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 구호단체 핸디캡 인터내셔널이 평안북도 지역에서 진행 중인 장애인 재난 위험 감소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국제 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이 함경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식수 위생과 보건, 영양 사업,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대북 지원 사업에도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대북 예산은 292만 달러 정도입니다.
스웨덴 정부의 올해 대북 예산은 292만 달러 정도로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Well, I could tell you right away that what we had to struggle with this year are actually four multiple major humanitarian.
우리는 매년 전 세계 인도주의 상황을 살펴보고 인도주의 필요에 따라서 지원금을 할당합니다. 매년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전체 예산은 비슷한 규모로 책정되기 때문에 각 나라의 인도주의 필요 정도에 따라 결정하는 겁니다. 올해의 경우 예멘과 남수단,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기근이 극심했습니다. 북한처럼 어떤 나라에 대한 지원이 줄었다고 해서 그 나라의 인도주의 상황이 개선됐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 스웨덴 정부의 북한에 대한 지원 규모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가요?
North Korea is actually one of our smallest countries of humanitarian aid. Absolutely. Okay. No, no. I mean, if you take a look at Syria, it's around.
올해 스웨덴 정부의 대북 지원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시리아에 대한 지원만 하더라도 4,900만 달러 상당입니다. 북한은 올해 스웨덴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16개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북 원조는 김정은 정권만 도울 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주민들이 아닌 모두 북한 정권에 들어간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I'm actually surprised by that sort of criticism. Aid itself doesn't even go through the national government. It goes through international.
저는 그런 비판에 대해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북 지원은 정권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제 지원 단체나 유엔을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 국제개발청의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컨선 월드와이드나 세이브 더 칠드런, 유니세프 등 국제 구호 단체나 기구를 통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국제구호단체나 유엔기구들이 북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대북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지원 물품의 전용 가능성이나 우려 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To gain access, yes. And that is not unique for North Korea. In any country, an international humanitarian agency has to work through the government to receive.
접근을 위해선 북한 당국과 물론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북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나라에서든 지원을 하기 위해 각 나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야죠.
그렇다면 스웨덴 정부는 정부 자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나 지원이 북한 당국에 전용되지 않는지, 주민들이 실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So SIDA has a quite rigorous follow-up and monitoring methodology. And we have, let's say, a three-tier monitoring framework.
스웨덴 개발협력청은 매우 엄격하게 지원 분배 감시를 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배 감시 체제는 기본적으로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자금을 지원한 대북 구호 단체가 제출한 정기적인 대북 사업 관련 설명과 사업 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을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외부 평가단을 통해 평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북한 현지에 감시원을 파견해 사업을 점검하고 평가합니다. 보통 1년에 한두 번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데요. 올해는 감시요원 한 명이 지난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5월 분배 감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죠?
So basically our colleague was on the ground to ensure that these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북한 지원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했는데요. 예를 들어 컨선 월드와이드가 황해북도 지역에 우물을 파고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태양열을 이용한 수도 펌프 등 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위해 1년에 한두 번 북한을 방문한다고 하셨는데 충분한지 의문이 드는데요.
Well, it's never enough. No, because usually when we travel, we try to cover as much as we can, but we will never be.
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분배 감시를 위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가능하면 모든 사업을 둘러보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하진 못합니다. 저희는 주로 현장에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스웨덴에 돌아와서 국제지원기구나 유엔기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로부터 대북제재 국면에서 대북지원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나 지원 자제를 요청받은 적이 있는지요?
I have personally not been contacted. I don't know if anyone else in SIDA has been contacted. I wouldn't think so.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고 추가 도발을 하더라도 계속 대북 지원을 할 계획인가요?
For any humanitarian donor, actually, you need to do a distinc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opulation on the ground. And you have to look closely at.
어떤 지원이든 지원국은 각 나라의 정권과 주민들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인도주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각국 정부의 잘못으로 주민들까지 처벌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도주의 지원은 항상 주민들의 인도적 필요에 기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의 수잔 미하일 국장으로부터 스웨덴 정부의 대북 지원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 또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는 김현진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타이완이 북한과의 모든 무역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완 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대북 결의를 이행하는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5일부터 북한과의 모든 무역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타이완 행정원의 쉬고융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북한의 최근 움직임들이 국가 안보와 국제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정부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교란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쥐 대변인은 타이완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 조치들을 이행하는 데 합류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타이완은 과거에도 유엔 제재에 따라 북한과의 교역활동을 제한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산 석탄과 구리광, 섬유 등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원유나 정제 석유 제품의 대북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들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m not sure that it has significance for Taiwan that they're going to end up.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26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두 나라 간 무역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타이완이 북한과의 무역을 중단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경제부의 무역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타이완의 235개 교역 대상국 중에 교역 규모가 174위 수준으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두 나라 간 무역액은 128만 달러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이 타이완에 수출한 금액이 125만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북한이 타이완에서 수입한 금액은 3만 6천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에 발표한 대북제재 행정명령이 타이완의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y have probably they're reacting to the new executive order that President Trump signed on September 21st.
미 재무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명한 새 행정명령에 타이완이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뱁슨 전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에 호응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미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한국 내 한반도 관련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서울은 오늘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통일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이 북한의 수뇌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의 핵심 장비 시험에 성공했다고 군 관계자가 밝혔고요. 한국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김영권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통일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군요.
네.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연설에서 그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새 정부는 남북관계가 어렵더라도 민주평통이 추진하는 다양한 통일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상황이 쉽지 않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입니다. 여러분이 승각자가 되어주십시오.
네, 문 대통령은 앞서 밤이 깊을수록이라는 표현을 썼듯이 이제 상황이 어렵지만 이럴수록 한국인들의 단합된 힘이 절실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민주평통의 역할과 책임이 크고 막중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민주평통이란 어떤 단체입니까?
대통령의 의장을 맡고 있는 직속기구입니다.
예.
1980년에 설립됐고요.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의 통일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명예직 의장이고 실질적인 책임은 상임 부의장이 맡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한국과 전 세계 한인사회에 모두 2만 명의 회원들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예.
최근엔 탈북민들 또 여성 회원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단체는 밝히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인데 흔히 줄여서 민주평통이라고 합니다.
예.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부터 인도적 지원사업 또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등 다양한 통일사업 교육 등을 담당해왔고요. 올해 예산은 273억 원, 미화로 2,400만 달러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한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꽤 어렵지만 평화 통일을 위한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오늘 연설에서도 그런 점을 강조했는데요.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또 한편으론 평화 통일을 위한 준비와 노력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역시 통일 준비 노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네. 문 대통령이 서울에서 열린 세계 한인의 날 행사에도 참석을 해서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앞서서 네. 이제 소개해 주신 민주평통도 뭐 해외 자문위원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해외 한인들이 어느 정도 살고 있습니까?
문 대통령이 축사에서 그 통계를 밝혔는데요. 전 세계 194개 나라에 740만 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문 대통령은 또 평창 동계올림픽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해외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네요.
예. 그러니까 28일 날 방영된다고 CNN 방송이 이제 전했고요. 청와대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홈페이지에서 이 가운데 일부 인터뷰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실향민의 자녀이자 분당국의 대통령으로서 통일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 그 부모님은 6.25 전쟁 통해 북한의 공산체제가 실어서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피난 온 분들입니다. 그 피난 오는 과정에서 그 미군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실향민으로서 고향으로 다시 가보고 싶다, 또 고향의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염원을 품고 사셨는데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제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 뭐 여러 행사에 참여하면서도 그런 메시지를 보냈고요.
네.
그런가 하면 통일부 장관은 평양을 향해서 현실을 바로 봐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군요.
네. 아무래도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평양을 설득하려는 의도로 이제 풀이가 되는데요.
예.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경상북도에서 열린 한 통일 관련 행사에서 북한이 생각하는 목표는 결코 실현될 수 없으며 북한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를 외면하고 긴장을 오히려 더 높이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예.
그런가 하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내 언론 매체 기고문에서 북한 정권이 유엔의 단합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얘기한 걸까요?
사람의 중요성을 존중하라고 강조했는데요.
네.
강 장관은 북한의 지난 6차 핵실험은 과거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보다 최소 5배 이상 강력했다면서 이는 사람을 근본으로라는 올해 유엔 총회 주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도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자폭탄이 터지면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을 빗대서 말한 건데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크게 평화, 사람, 평창을 강조한 것도 사람을 근본으로라는 유엔 총회 주제에 온전히 부합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 북한도 이런 흐름을 따라서 하루빨리 역사의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조금 전에 저희들이 앞서서 리포트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북한 네. 은행과 또 북한 출신 뭐 은행업무와 관련된 개인을 제재 명단에 포함을 네. 시켰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외교부 당국자는 제재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끈다는 한미 양국 또 국제사회 공동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거래가 갖는 위험성을 부각시켜서 북한과 현재 거래하는 제3국 개인이나 단체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자, 서울은 오늘 김영곤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뭐 대응 억지력은 또 유지하겠다라고 이제 네.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봐야 될까요? 한국이 적 수뇌부 참수작전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장비 시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있군요.
예, 특수부대 침투작전의 핵심 장비로 알려진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 영어 약자로 DIRCM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장비 시험에 성공했다고 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언론들의 지난 7월에 이미 시험을 해서 성공적인 결과까지 얻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장비입니까?
주로 군용기에 이 장비를 장착하는데요. 적이 발사한 미사일의 적외선 유도 장치를 교란시켜서 표적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 실제로 이제 시험을 했었는데 유도 미사일이 표적인 비행체를 맞추지 못한 채 다 떨어졌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특히 이번 시험이 주목을 받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예, 이 장비가 적 수뇌부의 참수 작전에도 쓰이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끄는데요. 적 수뇌부 제거를 위해서는 상대의 레이더와 방공망을 뚫고 특수대원들을 태운 수송기를 목표 지점까지 안전하게 침투시켜야 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 장비가 매우 효과적이란 거죠. 한국군은 이런 참수 작전에 투입할 C-130 수송기 등 군용기의 성능 개량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보고에서 12월 1일부로 참수작전 부대를 창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북한 정부는 뭐 최고 전엄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참수작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앞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 정부가 평화와 관련된 메시지를 한편에서는 전하면서도 이렇게 또 참수 작전과 관련된 무기를 개발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위협적 발언 또 핵미사일 위협이 심각한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비 차원에서 이런 참수 작전 부대까지 창설하는 것으로 한국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핵미사일 사용 권한은 군 최고 통수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말하자면 이제 김정은 국무위 위원장일 텐데요. 북한의 핵을 탑재한 핵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확인되면 적 수뇌부를 먼저 공격하는 게 근본적인 대응 방식이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북한의 위협이 심각한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준비를 하셨네요.
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7일 2017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일단 전제 해마다 이런 통일의식조사를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데요. 지난 7월에 전국의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6.5%, 그러니까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요. 그리고 약간 필요하다는 37.3% 합해서 53% 정도가 통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예.
반면에 그저 그런 반반이라는 응답은 24%,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22%나 나왔습니다. 반면에 북한 주민들은 과거 조사 때 95.5%가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었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된 질문도 있었군요.
네, 미국이 유사시 한국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을 했는데요. 6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신뢰한다는 거죠. 이는 지난해에는 73.3%보다 줄어든 겁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와 비교해서 좀 부정적인 이제 여론들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한편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남북 교류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엔 찬성이 34%로 반대 31%보다 많았습니다.
예.
또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응답이 52.7%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 47.3%보다 많았습니다.
예.
지난해엔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오히려 58%로 더 많았는데요. 김정은 정권과의 협력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거의 60%가 만족한다고 답해서 지난해 45%보다 많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1%는 북한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응답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서울은 오늘 김영관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그 밖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특별히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V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번호 1번 그리고 202-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Voice of America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과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저희 VOA 방송에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VOA 방송에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 1-202-382-5325, 1-202-382-532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11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 남포 아침에는 12도, 낮 기온 21도, 신유주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20도, 수풍 아침에는 6도, 낮 기온 20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3도, 낮에는 17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21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2도, 용현 아침에는 11도, 낮 기온 22도, 개성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4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11도, 낮 기온 22도가 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맑겠지만 곳에 따라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함흥과 원산, 장전에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2도, 풍산 아침에는 1도, 낮에는 13도고요. 청진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8도, 웅기 아침에는 5도, 낮 기온 18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은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접어듭니다. 아침 기온 3도, 영하 3도까지 내려가고요. 낮 기온은 9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립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5m, 서해는 0.5에서 2m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9월 28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해 세금 체계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디애나주에서 한 연설에서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크게 낮춰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이 외국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다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을 다른 산업 국가들의 평균치보다 낮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을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자신이 세제 개혁을 통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삭감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을 크게 낮추는 세제 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를 20%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체제를 단순화하는 내용의 세금 개혁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태국의 잉닉 칭나완 전 태국 총리가 걸석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태국 대법원은 27일 잉낙 전 총리의 쌀 수매와 관련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태국 군사정부의 박해를 피해 지난달 외국으로 도피한 잉낙 전 총리는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잉낙 전 총리가 쌀 거래 과정에서 부정이 행해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중단시키려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태국 법원은 쌀과 관련된 부정 혐의로 전직 상무부 장관에게 42년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27일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TV에 나와 오늘 러시아의 마지막 화학무기가 폐기될 것이라며 이는 세계를 한층 안전하게 만드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미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미 세 차례나 화학무기 폐기 일정을 연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서방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아 2002년부터 화학무기 폐기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앞서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1993년 화학무기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화학무기를 폐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앤스 스톨렌베르크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과 함께 27일 아프간을 전격 방문한 매티스 장관은 테러 세력과 싸우고 있는 아프간 정부군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아프간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하는 적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톨렌베르크 사무총장도 나토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맡은 임무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아프간에는 8,400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는 가운데 매티스 장관은 3,000명의 미군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 25일 실시된 이라크 내 쿠르드족 주민투표에서 유권자 대부분이 분리독립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르드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최종 집계 결과 분리독립에 대한 찬성자가 92%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스드 바르자니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정부 수반은 TV 연설에서 분리독립에 찬성하는 세력이 승리했다며 이라크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르자니 수반은 이라크 정부가 여러 제재로 쿠르드 자치정부를 위협하기보다는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국제사회도 수백만 쿠르드족의 염원을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 옵션이 매우 파괴적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군사 옵션이 완전히 준비되어 있다며 하지만 군사 옵션은 첫 번째 옵션이 아니며 이를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군사 옵션이 매우 파괴적일 것이며 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28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영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